감사합니다. 시리즈 2탄입니다. 예상은 한 10편 정도를 계속할까 하고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밤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저 북한 땅에 가서 이젠 김정은이죠. 김정은이에게 외쳐라.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너 가문이 일가가 완전히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라. 가시겠어요? 일단 뭐 여러분들에게 그런 명령이 떨어지겠습니까? 일단 목사나 선교사에게 먼저 그런 명령이 내리지 않을까요? 전 못 갈 것 같아요. 그 어딘데 가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에는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하여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가가 떡 좀 얻어먹고 그러니까 식사죠. 밥 한 끼 얻어먹고 했는데 그만 사자에게 물려 죽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가 행한 일과 그가 당한 비극을 비교해보면 이건 도무지 말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아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거기다가 표시를 해두고요. 그걸 머릿속에 놓아 다니세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거나 그것이 이해가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럴 때로는 그게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금방 알아듣습니다. 문제 안 풀려갖고요. 제가 중학교 때 아이들 몇 명이 내기를 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이 문제 풀자. 다섯 명이 출발을 했는데 다 포기했습니다. 저 혼자 풀었어요. 걸린 시간은 여섯 시간입니다. 좀 못된 구석이 있어 보인다, 그죠? 수학 문제, 중학교 때 수학 문제 하나 붙들고 6시간을 실험했다 그러면 좀 고지 듣기가 어렵습니다만은 뭐 제 성격 중에 그런 면이 있긴 있나 봐요. 근데 중요한 건요, 다 포기하고 말았는데 6시간을 붙들고 결국 풀었지 않습니까? 그때 기분이 상상이 되세요? 그거 아마 참 상상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게 이런 못된 성격을 주셨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수학에서 그러던 그 성미가 나중에 성경을 보면서요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갑니다. 그런데 세월 지나면서 성경을 이리저리 읽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풀려요. 그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십니까? 그런 일들이 좀 있다 보니 시리즈 설교를 한번 해봅시다. 그럴 때야 제가 이거 한번 해볼까요? 했더니 제 아이디어가 채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3월 말까지는 이 시각이 제게 배당이 된 시간이 된 겁니다. 오늘 이 이상한 죽음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얘기가 조금 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이 솔로몬이 나이가 좀 들고 먹고 살만할 때, 아니요, 너무너무 좋을 때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죠. 온갖 이방 우상들을 다 끌어들입니다. 그럴 때 아이야 선지자가 나와서 솔로몬 밑에서 공사 감독을 하고 있던 여로보암에게 나타납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새 옷을 12조각을 내면서 10조각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저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찢어서 10조각을 내게 주시려 할 것이다. 만약에 네가 왕이 되거든 저 솔로몬의 배신을 본보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의 왕위도 견고할 것이다. 오랫도록 왕의 자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 왕이 되거든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렇게 아이야 선지자가 말을 해줍니다. 그 일이 탈로가 났는지 어떻게 됐든지 여로보암이 솔로몬 살아있을 동안에 이집트 애굽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거죠. 쪼개지는 과정은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르호보암 대 여로보암. 그래서 남쪽은 르호보암이 두 지파의 왕이 되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열지파의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이 그 아이야 선지자의 말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쪼갰는지. 그리고 열두 지파 중에 열 지파를 자기에게 줘서 이 북쪽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 왕위를 오래 보존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문제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거예요. 2월절 명절이 되면 이 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전부 남쪽 나라로 가는 겁니다. 살렘으로 가니까요. 저 백성들이 갔다가 만약에 안 돌아오면 아니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38선이 생긴 겁니다. 길을 막아버린 거죠. 못 가게요. 못 가게 막아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1년에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던 사람들을요. 그래서 야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두 군데 남쪽 지역 베델입니다. 북쪽 지역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놓고 너희가 섬기던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그러고 막아버린 겁니다. 그럼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죠. 나라가 쪼개지고 그 결과로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이 스스로 두 군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아무나 세운 겁니다. 평민 중이라도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절기도 하나님의 절기와 비슷하게 만들어 놔놓고 그렇게 이것이 너희가 섬길 하나님이다 그렇게 한 겁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을 섬기던 원래 제사장들, 레위지파들이 많이 남쪽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휴전선 생기고, 아니, 38선 생기고, 북쪽에서 못 내려가게 하고, 38선 넘어서 도망쳐 나오고 하던 그런 때 이야기와 좀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레위지파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재물을 갖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레위지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그 국경을 넘어서 남쪽으로 다 내려온 이런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로보암이 왕인데 자기가 제단에서 분향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린다고 이럴 때에 남쪽 유다에서 선지자가 하나 올라온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선지자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을 씁니다.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로 온 겁니다. 자, 휴전선을 넘어와서 베델에서 분향하고 있는 그 여로보암을 향해서요.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그것이 13장 앞쪽에 있습니다. 13장 3절 보실까요?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네. 제단이 갈라지고 재물이 쏟아 그 안에 있는 재물이 쏟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는 의사 표현인데 여로보암이 그 말을 듣고요. 당장처럼 잡으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어딘데? 남쪽 유다에서 국경을 넘어서 올라와서 왕을 향하여서 이렇게 저주를 퍼부으니 여로보암인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선지자가 거기까지 올라올 때는요. 아마 죽음을 각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이 손이 말라버린 거예요. 마비가 되어버려서 안 풀리는 겁니다. 뭐 여로보암인들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거 살려달라. 그래서 이 선지자가 그걸 풀어주고 간신히 죽음은 면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여로보암이 이 선지자에게 떡과 물도 주고 쉬었다 가라고 권하죠. 그런데 이 선지자가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가던 길로 돌아오지도 말고 다른 길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난 여기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 자기 종을 목숨 걸고 이 말씀을 전하러 가는 선지자에게 왜 떡도 물도 쉬지도 말고 다른 길로 돌아오라 하셨을까요? 그만큼 여로보암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심이 아닐까요? 여러분 밥 사겠다 하는데 난 니하고는 밥 못 먹겠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제가 밥 식사 대접하겠다는데 아, 당신하고는 밥 못 먹어요. 어떡한다는 얘기죠? 내가 완전히 관계를 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지자를 그렇게 위험한 일을 보내면서 떡도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아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그렇게 실망하고 싫어하신 탓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로보암의 그 호의를 뿌리치고 이 선지자가 돌아오고 있는데요. 한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우리 집에 갑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못 갑니다. 사정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입니다.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당신을 모셔오라고 했으니까 갑시다. 그래서 따라가는 겁니다. 아, 여러분 나도 선지자라 그러고 나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 나오면 어떡하실래요? 그럴 때 고민 안 하도록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수에는 없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접근한 사람이요. 아, 나도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뿌리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을 아예 무시하든지 아니면 들어보니까 아, 이 부분이 틀렸구나 라고 분간해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자, 이럴 때 따라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비극이 안 생기려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친히 주신 그 말씀만 믿고 그냥 돌아왔어야 옳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성경 본문에는 그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젊은 하나님의 사자를 속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속였을까? 참 답이 없습니다. 그냥 막 짐작컨대 이런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의 상당수가 여로보암 밑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니 전부 남쪽 유다로 많이 넘어가 버렸는데 이 늙은 선지자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 그냥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에서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여로보암에게 정말 멋진 본때를 보여버린 겁니다. 안 보고 싶겠어요? 우리 같아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한번 보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짐작일 뿐입니다. 그런데 집에 불러다가 음식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바로 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 늙은 선지자에게 늙은 선지자 입을 통해서 이 젊은 선지자에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21절요.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이거 늙은 선지자가 하는 말이죠. 늙은 선지자 입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선고가 떨어지는 거죠. 이 늙은 선지자 참 이상하지 한번 보세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렇게 속이다시피 집에 데려와가 먹여놓고 자기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가 떨어지자 그 다음요 말 안장을 잘 치워가지고 이 사람을 보내줍니다. 얼마 후에 들리는 소식이 그 선지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자를 시체를 찾아와서요 슬피 울며 장례를 치릅니다. 슬피 울며 장례를 치르는데 어떤 악의를 가지고 나쁜 의도로 이 선지자를 속인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이 선지자의 죽음을 정말 슬퍼하면서 자기 묘실에 자기 묘에 장례를 치러주면서 하는 얘기가 참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죽거든 자기 뼈도 이 선지자의 곁에다가 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2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성읍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시민이라. 이 남쪽에서 건너와서 여로보암을 향해서 외쳤던 이 선지자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는데 참 이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보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대목이 여러 군데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늙은 선지자는 왜 남쪽에서 온 선지자를 속였을까? 속여서 죽게 만드는 건데 어떻게 내용을 보면 이게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걸 알고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막상 죽고 나자 그렇게 슬퍼하면서도 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단 말이죠. 뭔가를 알고 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했던 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왜 그렇게 죽게 만드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몇 가지 생각하는 한 가지는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떤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아마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던 선지자가 죽었습니다라는 말 시체를 나게 씻고 돌아와서 슬피 울며 장사를 지냅니다. 자기 묘실에 두고요. 자기가 죽거든 반드시 이 사람 뼈 곁에 자기 뼈를 두라고 말씀하면서 그가 행한 모든 예언이 반드시 이룰 거라고 하는 이 내용은 가만히 보면 이 늙은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를 해코지하거나 시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학자들 모양으로요 남쪽 선지자와 북쪽 선지자 간의 알력 다툼이거나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요. 그러면 이 젊은 하나님의 사자가 죽은 것은 이게 어떤 단순한 우연이나 사고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라는 의미가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한번 보세요.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짖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사자가 사람을 죽여놓고 시체를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욕심 때문에요 배가 안 고픈데도 뭘 자꾸 잡아들이고 배가 부른데도 챙기고 이런 일을 합니다만은 짐승들은요 배가 부르면 짐승 안 잡아요. 먹지 않을 짐승을 잡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여놓고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집에 연락을 하고 이 늙은 선지자가 다시 안장을 지어가지고 데리러 올 때까지 사자가 그 곁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사자가 뭐 했겠어요? 심지어 그 곁에 나귀도 도망 안 가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 아니란 얘기죠. 우스개지만 그 사자는요, 아마 이 죽은 시체를 지키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짐승이 와서 이 시체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선지자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사거나 짐승이 그냥 물어 죽인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가 그 시체를 지키고 서 있는 점, 나귀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게 그대로 머물러 있는 점, 이런 것을 보면 이게 단순한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보입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려면 단서를 제공하는 구절이 33절에 있습니다. 33절, 34절 한번 보십시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호와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로보암의 집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33절 시작할 때 중요한 구절은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일 후에도. 이 말은 여기에 이 일이라는 것은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해서 죽은 이 일 말이죠. 이 일 후에도 여로보암이 돌이키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일이 여로보암에게 경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도 무시하고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이 선지자가 왜 죽었는지를 잘 압니다. 왜 죽었습니까? 목숨 걸고 국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란 떡과 물을 먹은 죄로 죽은 겁니다. 아니, 그만큼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고도 조그마한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선지자의 행한 실수와 자기가 지은 죄를 비교해보면요. 자기는 너무나 너무나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이런 잘못 하나를 가지고 이 정도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로보암 자기가 지은 죄를 말하면요, 이거는 너무너무 엄중한 징계가 임할 것이라는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 후에도 여로보암이 돌이키지 않았더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선지자를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끝내 거부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 일이 훗날 한 300년쯤 흐른 뒤에요. 이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앞부분은 안 읽었습니다만 13장 그 2절에 보면 2절 중간쯤에 보시면요.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해서 여로보암의 집안을 멸하고 이 산당들을 전부 제거할 거라는 내용이 여로보암에게 이미 선포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 한 300년쯤 흐른 후에 진짜 요시아 왕이 등장합니다.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죠. 율법책을 발견하고는요. 아,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요,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모든 우상을 다 두들겨 부숩니다. 모든 산당을 전부 훼파합니다. 심지어 우상을 더럽히느라고요. 우상을 더럽히느라고 산에 있는 묘에서 해골을 파다가 그 우상 위에 불 사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묘실 앞에 비석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저 비석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 있는 얘기니까 나중에 확인 한번 하셔요. 그랬더니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묘실에 얽힌 이야기를 왕에게 들려줘요. 여러분, 세월이 300년이 흘렀는데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300년 흐른 뒤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그 베델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베델의 그 조상들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여로보암이 몰랐을 리가 없죠. 이 선지자의 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조상들의 입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쭉 뜻입니다. 온 백성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하고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절하도록 이 여로보암의 집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거죠. 여러분, 이 선지자의 죽음은 여로보암에게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고육지책.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런 희생을 요구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희생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자기 백성들을 골라서, 선지자를 골라서 이 일에 이 일을 좀 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희생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저 좋은 것 주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다 큰 아들이요, 다 큰 아들이 아버지가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 믿어온 아이들에게, 믿을 수 없는 아이에게는 안 그럽니다. 정말 믿을 만한 자식에게요, 때로는 희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참 어려울 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동생이 부도가 났는데 아버지가 그걸 막아줄 능력이 없다. 혹시 네가 좀 도와줄 수 없겠니? 믿을 만한 자식에게 부모가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베델로 갔던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사명을 맡겨도 될 만하겠다고 믿고 보낸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편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이었던 셈이죠. 오래전입니다만은 제가 기억이 나서 아직도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오래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그 역사 드라마 중에 제국의 아침이란 게 있었습니다. 제국의 아침. 무슨 내용인지 혹 기억하시는 분 계셔요? 뭐 제가 이렇게 어떻게 털다 보니까 하필 그 장면을 보게 돼서 인상적이어서 기억에 남아 있는데요. 제가 그쪽 역사를 조금 아니까 그 한 장면을 보고도 그렇게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왕건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요, 지방 세력이 너무, 지방의 그 토호 세력, 귀족들이 너무 세서 중앙 집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귀족들을, 지방에 있는 이 귀족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야 이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지는데 방법이 잘 없는 거예요. 고려의 중앙 집권을 제대로 이룩한 왕이 제가 기억하기로 광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제가 봤던 그 장면이 광종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광종이요, 지방의 토호 세력들, 귀족들을 다 불란차놓고 연회를 베풉니다. 베푸는데 거기에 우리 용사들의 용감성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춤을 보여줘요. 소위 말하는 칼 들고 추는 춤이니까 근무죠. 근데 이 병사들이요, 그냥 춤이 아니에요. 싸우는데 진짜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귀족들이 상을 다 차리고 둘러앉아 있는 그 앞에서 진짜 칼을 들고 싸우더니 나중에 철퇴를 들고 와가지고요, 실제로 때리는 거예요. 사람이 머리가 깨져 나가고 이러는 판국입니다. 그 앉아있던 귀족들이요, 질려버립니다. 소위 말하면 황제가 귀족들을 잡기 위해서 거기서 겁을 주는 거죠. 그 과정에서요, 병사들이 심하게 다치고 머리가 깨져 나가고 하는 이런 장면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광종이 웃으면서 그래요. 헐, 구경 잘 하셨습니까? 우리 군사들 얼마나 씩씩합니까? 뭐 이런 거 자랑을 하고, 귀족들은요, 속이 질려가지고 쏠쏠 매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 다음 장면이 이렇게 됩니다. 이 광종이 그 병사들의 지휘관을 불러가지고요, 그 다친 병사들의 안부를 일일이 물으면서 평생 먹고 살도록 뒤를 잘 돌봐주라고 부탁하는 거죠. 제국의 아침 간 얘기가 뭡니까? 나라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거기에 나가서 자칫하면 죽을지도 모를 위험한 춤을 추면서 왕의 그 뜻을 순종했던 병사들도요, 우리가 이렇게 희생함으로, 이런 희생을 통해서 이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진다라는 걸 믿고 왕의 명령에 기꺼이 따른 셈인 겁니다. 그거 아니라도 우린 가끔 듣지 않습니까? 왕을 세우기 위해서, 아니 왕을 지키기 위해서 왕 대신에 자기가 죽음을 자청한 이런 충신들의 이야기도 우린 가끔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희생을 할 수 있겠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참 많이 하죠.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계속 주세요 기도만 하신다면 아직은 우리가 어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정말 많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희생을 당하고 설령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의 이 죽음을 통해서 나의 이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하나님 나를 기꺼이 불러주시고 나를 기꺼이 사용해 주옵소서. 이 정도 되면 너무너무 성숙한 신앙이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에 가끔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도 너무너무 힘드실 때에 은근히 기대고 싶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가끔 나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이라고 다 같은 자식이 아니죠. 가끔은요 특히 더 믿어온 자식도 있는 반면에 불안한 자식도 있습니다. 밖에 나갔다 그러면요 사고치고 들어옵니다. 아이고, 야야 또 삐졌냐? 또 사왔냐? 그런 자식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식은요 가끔 그런 부모들 제가 봤습니다. 내가 낳았지만 어떻게 나한테서 저런 자식이 나왔을까? 그런 자식도 있더라고요. 자식이 다 해먹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 몸에서 저런 자식이 나왔을까? 이런 엄마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이 필요한데 너 이것 좀 할 수 있겠니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원하신다면 저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요. 참 성숙한 모습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전 억울하다고 보기보다는요. 억울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쪽 유대에서 국경을 넘어 저 여로보암에게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저 여로보암에게 말 잘못 걸었다가는 죽을 판인데 그 일을 기꺼이 수행하러 올라갔다면요. 여러분 참 우리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랬던 그가 정말 사소한 잘못으로 그렇게 죽음을 당해서 참 억울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따로 불러서 크게 위로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안하지만 내가 너를 좀 섰노라. 그리고 그렇게 순종해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면서 위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에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셨습니까? 라는 그 감격으로 하나님 나라에 갔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닐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 저 이 정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각오로 이 선지자의 삶을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안 돼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자잘구레한 일 때문에 얼마나 머리 아픈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제가 이 정도는 하나님, 이 정도는 제가 물러서고 제가 희생하고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마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주셨던 이런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달라고는 차마 못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이런저런 일에 하나님 제가 이 일에 앞장서고요. 제가 이거 양보하고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이 나오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분들에게 남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십시다.